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미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지 연설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의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후임자가 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지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앞서 26일 클린턴 전 장관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클린턴 후보와 함께 한 차례 유세를 펼쳤고 11월 8일 대선 투표를 앞둔 10월쯤 집중적인 지지 연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엔 조 바이든 부통령도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이메일 대량 유출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미국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에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무시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을 편드는 듯한 내용의 이메일 수천 건이 유출돼 전당대회를 앞두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수사국은 현재 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해킹해 폭로 전문 매체인 위킬릭스에 전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러시아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인들은 미국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분야 시스템도 해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해왔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의 소탕 등 세계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러시아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길 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삭제된 이메일과 관련해 러시아가 해킹했길 바란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7일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사라진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3만 건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미 사라진 이메일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적한 3만 건의 이메일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공적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사용해 파문이 일자 일부를 국무부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개인용이었다며 삭제한 이메일들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거듭 러시아가 아마도 사라진 이메일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이메일들이 공개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 27일 트럭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4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과격 순위파 무장세력인 ISIL이 쿠르드계가 통제하고 있는 북동부 도시 카미실리에서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쿠르드 서비스의 자나 오마르 기자와 가족도 이번 공격으로 다쳤습니다. 오마르 기자는 VOA에 이번 공격이 터키 국경 근처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두 자녀가 함께 다쳤고 집은 모두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민간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아랍 매체에 폭탄을 실은 트럭이 이 지역 쿠르드족 민병대 본부를 향해 돌진한 뒤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자신들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통신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조엔 미화 265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7일 후쿠오카에서 행한 강연에서 사업 규모 28조엔을 상회하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8조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이 13조엔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이 같은 소식에 급등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번 부양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공격은 세계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마 가톨릭교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하지만 이는 종교의 전쟁이 아니며 이권과 돈, 자원을 둘러싼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고위급 전략협의에서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효과적인 압박수단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They're discussing issues of mutual concern, including ways to enhance international resolve and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5년 동안 탄도미사일 31발을 시험 발사했고 여기에 미화로 약 1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라오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의장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의 불안정으로 북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묻겠다는 국제사회 결의를 증진시키는 방안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y're discussing issues of mutual concern, including ways to enhance international resolve and holding North Korea accountable for its actions and its destabilizing violation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과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3차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위해 이날 워싱턴에서 만났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회동이 미국과 영내 동반국들과의 지속적인 관여를 반영하고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용 차장은 이날 협의를 마친 직후 한국 언론에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압박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두 나라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나 금융, 해운 분야에서 두 나라의 조율된 노력이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데 미한 양국이 공동의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 결의 형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5년 동안 탄도미사일 31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쓴 비용은 미화로 약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어떻게 나온 수치일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에서 1000km의 스커드 미사일 16발을 비롯해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6발, 사거리 3500에서 4000km의 무수단 미사일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3발 등 모두 31발입니다. 이 같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들어간 비용은 미화로 약 9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권 18년간 발사한 탄도미사일 16발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대당 가격은 북한이 중동 국가에 수출했던 가격으로 추정할 경우 미화 약 90만 달러에서 176만 달러 수준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의 경우 대당 가격은 스커드 미사일의 3배 수준인 264만 달러에서 최대 53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이 한창 개발 중인 SLBM의 가격은 스커드 미사일의 5배로 한 발에 최대 880만 달러 수준입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한 발을 잠수함 사출 단계에서 실패했고 두 발은 물 위에서 점화해 초기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세 발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북한은 SLBM 시험 발사에만 최대 2,640만 달러를 사용한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사용된 총 금액인 미화 약 9,700만 달러는 북한 주민 전체가 두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세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비용까지 합칠 경우 그 비용은 통상 가격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의 잦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에서 통상 거래되는 스커드 미사일의 가격은 미화 400만 달러, 노동미사일은 1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2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국제사회의 평균 가격으로 따졌을 때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만 미화로 약 3억 달러 가까이를 들였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종우 연구위원은 다만 북한 무기를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서양식 무기 가격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스커드가 기본이 아주 극초기형 기본이에요. 거래되는 평균 가격이 일반 서구의 경제사정과는 경제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한 추정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북한이 이렇듯 시험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경우 북한의 후방 지역에서 쏴도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수도권 북방 100에서 200km 지역에 배치된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 수도권에 위협이 됩니다. 또한 사거리가 긴 무수단 미사일 역시 연료량을 조절하고 높은 각도로 발사하면 한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아울러 이들 미사일을 언제 어디에서든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갖춘 차량을 100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라오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을 미 국무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인권유림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캐티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 외무상이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조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steps we've taken are intended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nd censorship.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며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북한인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리 외무상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27일 발표한 의장 성명은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과 2월 7일 로켓 발사, 또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현 상황 전개에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지지를 재언급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국들이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의 추가적 진전을 위해 영내 평화 안보를 유지하고 육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통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아울러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의장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의장 성명에는 중국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하는 지역 다자 협의체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막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 또 사드 배치 등을 놓고 참가국들의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를 앞서서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남북한을 포함한 6자 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올해 ARF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ARF가요. 27개국 회원국이 모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지역 안보 포럼이고요.
네.
북한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큰데요. 주로 이제 아시아의 포괄적인 안보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데 최근까지는 주로 북핵 이슈가 가장 크게 다뤄졌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두 가지 이슈가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남중국해와 사드 배치.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현안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을 끌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중 관계에 해를 끼쳤다. 하지만 아직 양국 사이는 식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그 중국의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게는 경고와 동시에 변화에 대한 기대의 여지를 남긴 거라고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외교 스타일이 지금 한국이 사드 배치를 했다고 해서 양강의 끊거나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저울질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사드 배치가 내년 말까지니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변화에 대한 기대 뭐 이런 양면 양동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 외교부장이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과는 상당히 냉랭한 그런 그 태도 그리고 북한과는 굉장히 친밀한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이 뭐 라오스행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간 데다 북한과 중국이요 또 같은 호텔에 머물렀고 또 이 북중 회담도 했고 이런 모습들은 과연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뭐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에는 아마 중국이 아예 작정을 하고 이 부분을 분위기를 미리 계산된 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대북 제재는 물론이고 북중러 협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고 대북 제재 전국을 연결시켜서 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단순히 그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할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방침까지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한국 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에 수술을 갈 것이다. 한국이 이 부분에서 중국에게 맞추면 안 가겠지만 중국의 뜻에 반대되면 이런 식의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북한의 리 영호 외무상이 어제 26일인데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비롯해서 이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가 지금 숨어져 있는데요.
네.
뭐 늘 하는 주장이지만 이걸 분석해보면 첫째는 북한이 자신의 핵 개발이 정당방위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책임대국으로서 뭐 핵을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5차 핵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미국에게 달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게는 제재를 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중국한테도 저는 이게 좀 날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그 외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보면 우리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죠. 사실은 이번에 대북 제재를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가 이제 닥치면서 한국이 사실상 좀 수세에 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라오스가 친중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북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번 ARF는 한국이 좀 뭔가 수세에 몰린 좀 성공적이지 못한 외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에게 좀 도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얼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RF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전해드렸는데요.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네,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점증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정보와 정찰, 감시, 즉 ISR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기습 공격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 타격까지도 할 수 있는 작게 501호에 따른 건데요. 전문가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긴 커티스 스케페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보, 감시, 정찰, 즉 ISR 능력 강화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발언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o me is ISR because it allows me to be in the proper posture.
북한의 점증하는 비대칭 위협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해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케파르티 전 사령관은 이를 위해 적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FMV 능력, 움직이는 표적을 탐지하는 정찰 자산인 MTI 배치를 위한 의회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TI는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위협 정도와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고 스케파로티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미군의 이런 ISR 자산엔 광학 렌즈와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해 해상도가 뛰어난 KH-12 정찰 위성, U-2 정찰기, 첨단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한국의 아리랑 3호 위성과 RF-16, 금강, 백두 정찰기 등이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소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some vulnerabilities in South Korea's defense in the face of North Korea.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다양한 감시망으로 촘촘하게 탐지하고 추적해서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의 강력한 X-밴드 레이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정보 감시 정찰 강화 움직임이 미한 동맹이 갱신한 작전 계획 501호와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know, there have been a revision of the major war plan, you know, Op Plan 5027.
미군과 한국군이 지난해 새 작전 계획 501호를 만들어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기습 공격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새 작전 계획엔 맞춤형 억제 전력과 더불어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 능력을 강화하는 4D 전략과 북한군의 공격 징후가 뚜렷할 경우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선제 공격 개념인 킬체인에서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with their kill chain, they could be offensive measures taken to.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비대칭 위협이 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군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의도를 식별해 대응 정도를 판단할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케파르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정권이 최근 몇 년 동안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해 봤습니다.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focused on development of asymmetric capabilities. These capabilities include several hundred ballistic missiles, one of the world's largest chemical weapons.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 외에도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과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무기 보유량, 생물무기 연구, 세계 최대의 특수전 병력, 사이버전 능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계관이 매우 고립돼 있고 외부에 드러난 잔인한 지도력으로 볼 때 그가 노련한 장성들의 자문을 받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치 패츄리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소장은 이에 대해서 김정은 자체가 비대칭 위협이기 때문에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e can make decisions and he can carry them out all by himself. In a way, that's an asymmetric threat.
예측하기 힘들고 주위의 조언조차 경청하지 않는 지도자가 결정권을 갖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몰래 기습 공격을 가하는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무수단, KN-08 등이 모두 이동식 탄도미사일이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역시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위치 추적 기술인 GPS 교란, 서울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의 현대화, 원자력 발전소 등 공공시설을 겨냥한 테러 등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책임연구원은 세미얼 라클리어 전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 정권의 잦은 위협에 대한 안보 피로감을 경고한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맨날 양치기 소년이 그랬잖아요. 하도 늑대가 온다라다 한 번 안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양치기 소년이면서 진짜로 늑대가 온다는데 가만히 누워 자고 있다가 다 뺏겼어. 양도 다 뺏기고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들도 양치는 목동들도 그런 식으로 북한이 늘 수위를 높여서 늘 조금씩 도발을 하지만은 they never targeted South Korea to create a second Korean War, right?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맨날 불바다 만든다는데 한 번도 불바다 만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So you hear this about 60 years, right? So then South Korea gets very immune. They are kind of used to it.
오공단 연구원은 특히 위협에 대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계속 위협 수위를 높이다가 끝내 오판할 가능성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한 연합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을 제고하도록 억제하고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 역시 오판으로 인한 위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오는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죠.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이 되면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클린턴 측의 정책 참모가 밝혔습니다. 또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헌신도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 민주당 대선 캠프의 제이크 설리번 선임 정책 자문은 25일 클린턴 전 장관에게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this is going to be a very high priority for Secretary Clinton. What we have seen from them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ir missile program.
설리번 자문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는 매우 경각심을 안겨주고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자문은 북한 문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멈추도록 중국이 대북 영향력과 압박을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자문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동맹관계 재조정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지난 수십 년간 동맹국들의 헌신해온 미국인들과 동맹국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의 적이 되려는 세력에게 선물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발트해 국가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더라도 자동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at Hillary Clinton is absolutely rock solid committed to our treaty alliances both in Europe and in Asia.
설리반 자문은 유럽과 아시아의 조약 동맹국 이스라엘, 중동의 중요한 협력국들에 대한 클린턴 후보의 헌신은 바위처럼 굳건하다며 그는 이런 헌신이 미국과 동맹의 이익, 전 세계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이 수십 년간 해왔던 그대로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자문은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전후해 이 대남 심리전 전단을 한강에 띄워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이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노린 북한의 선전 선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한강에 대남 전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들을 띄워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규 공보실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오전 우리 군은 대남 전단이 포장된 비닐봉투 수십 개를 김포 인근 한강에서 수거하였으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북한이 김포 북방의 북측 지역에서 한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띄워보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강을 이용해 대남전단 유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이 수거한 수십 개의 비닐봉투는 가로 11cm, 세로 24cm 크기로 각 봉투 속에는 조잡하게 만든 대남전단 20장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비닐봉투는 김포 북방 북측 지역인 황해북도 개풍군 조광리와 관산포에서 띄워 보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단에는 북한이 727 전승 63돌이라는 제목 아래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고 일명 무수단 미사일로 불리는 화성 10에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고 쓰인 매가 맞아 떨어지는 3컷짜리 만화도 실렸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의 즈음에 북한이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왜곡해 체제 선전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와 함께 무수단 미사일 공격을 암시하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은 한국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통일전선 전술 차원의 도발책동이라는 게 한국 군당국의 판단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강에 띄워 대남 전단을 보낸 것은 여름철 남풍계열 바람이 늘면서 기구를 띄워 한국 쪽으로 내려보내기가 어려워지자 새롭게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한국의 대북 심리전이 강화되고 있는 데 따른 북한 나름의 대응 방식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도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서 한국의 대북 심리전을 압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과 같이 어떤 하이테크적인 수단이 없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리적인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원시적이고 조잡한 어떤 그런 수단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의 이 같은 대남 선전 선동에 맞선 최고의 안보 역량은 국민 통합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6.25 전쟁 정전협정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대남 선전 선동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안보 태세와 함께 우리 국민의 굳건한 안보의식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황 총리는 물샐 틈 없는 안보 태세와 유엔과 6.25 참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오는 그날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도 이 행사에 참석해 정전협정은 휴전을 유지하고 안정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속돼왔다며 특히 전쟁이라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공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노력은 많은 비용과 도전을 수반했다며 각각의 도전은 한국 국민과 유엔군 사령부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켰고 한국 방어에 더욱 헌신적으로 임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3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에는 모두 100여 개의 6.25 전쟁 관련 기념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한국전 기념관이 말하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는 미국 내 6.25 전쟁 관련 기념물이 총 111개로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40개 주에 산재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관련 기념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동북부 매사추세츠주로 모두 10개에 달했고 이어 미네소타와 미주리주가 각각 8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6.25 전쟁 기념물의 형태는 비석이나 벽, 건물, 기념공원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수도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영사 기념공원으로 대형 석벽과 매복작전을 수행 중인 병사들의 조형물이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미국에서는 현재도 한국전 관련 기념물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올해 초 미 연방 하원은 워싱턴에 있는 기존 기념공원에 별도의 추모벽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추모벽에는 한국전 사망자와 실종자의 이름이 새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대형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들어섭니다. 이 공원은 미국 서부 지역의 한국전 관련 기념시설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한국전쟁기념재단의 존 스티븐스 사무총장은 최근 BOA에 이 기념공원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Many of the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left the States.
기념공원이 들어서는 곳은 60여 년 전 당시 참전용사들이 한국으로 떠나고 복귀했던 장소로 매우 뜻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스티븐스 사무총장은 이런 기념시설을 통해 미군이 자유를 수호하려고 치른 대가와 고귀한 정신을 다음 세대가 절대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orean War is somewhat of a forgotten war and we want to build a memorial to commemorate the
스티븐스 사무총장은 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임을 미국과 한국의 다음 세대가 꼭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연 인원 178만 명이 참전했으며 이 가운데 3만 7천여 명이 전사하고 8천여 명이 실종 또는 포로가 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줄고 중국의 영향력은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한국의 교수, 연구원, 또 남북경협기업대표 등 남북관계 전문가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로 미국을 꼽은 응답자가 54%로 가장 많았고 중국은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미국은 19%포인트 줄어든 반면에 중국은 9%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그만큼 양국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에 가장 도움을 줄 나라로는 미국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은 58%로 나타나 지난해 조사 때보다 8%포인트 올랐고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될 나라로는 중국이 51%로 지난해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줄이 막히고 북한으로의 구호물자 수송이 지연 또는 차단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점차 강화되면서 대북 구호활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프랑스 AFP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우선 위험을 회피하려는 은행들이 북한으로의 자금 송금을 거부해 구호활동을 계속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 세관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제재 조항을 혼동해 북한으로의 구호물자 수송이 지연 또는 차단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의 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특히 의약품과 인도주의 물품, 수질위생 관련 물품 등의 북한 반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내일 당장 북한에 대홍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냐며 북한의 일부 지원 물품이 있긴 하지만 긴급 구호물자를 단시간 내에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수질정화제의 경우 염소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세관에 대량으로 몰수됐습니다. 또 평양에 신설된 결핵진단실험실에 필요한 전기 공급용 태양열 패널도 군용 등급으로 지정돼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도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구호품을 구매 통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지원이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제재 조항이 잘못 해석돼 일부 구호물품이 지원 불가능한 품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정화제는 제재 품목이 아닌데 현장에서는 종종 지원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3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대북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부 활동은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운송업체 등 민간업체들은 대북 지원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구호단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책은 사라지고 지원 활동에 대한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본부의 파란 하크 대변인은 대북 지원 활동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식량농업기구 FAO와 유엔인구기금 UNFPA,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WFP, 세계보건기구 WHO 등 5개 유엔기구와 Save the Children, 세계기아원조 등 국제구호단체 6곳, 국제적십자사 IFRC, 스위스개발협력처 SDC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70%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약 1,050만여 명이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국은 어제가 삼복 중 하나인 중복이었는데요. 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교육을 받은 이 탈북민들이 서울의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가 이 주민들에게 삼계탕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또 탈북자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 오늘 특별 행사를 해서 중복맞이 삼계탕 대회를 행사를 하는데요. 요 지역이
7월 27일은 2016년의 두 번째 복날인 중복입니다. 중복을 맞아 이웃들과 함께 삼계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서울 남대문 인근에 작은 방들이 모여있는 쪽방촌에 탈북민들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 교육생 70여 명이 모여 삼계탕과 김치를 만들어 나눴습니다. 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에는 하나원 교육생들과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 봉사센터 회원들이 함께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 봉사센터의 정유근 과장입니다.
퇴소하기 전에 봉사활동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초복 지나고 이제 중복 맞이 이제 여기 남대문 쪽방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행사를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삼계탕이랑 여름김치랑 얼음 생수 포장해서 나눠드리려고
500여 그릇의 삼계탕을 조리해 나눠 담고 김치까지 버무려야 하니 시간이 촉박한데요. 70여 명의 교육생이 할 일을 나눠 척척 진행하다 보니 일이 한결 수월합니다.
아, 예.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삼계탕이요. 그 일일이 이제 인삼도 넣고 배추도 넣고 네. 마늘도 넣고 마무리다가 보면 이제 양념 파 종종 쓰는 거 넣고 나중에는 또 찰밥도 위에다 넣고 국물 넣고 위에 하나하나 포장해서 이제 3시서부터 이제 하는 거니까 3시서부터 이제 각 나눠주는 거예요. 어.
다들 잘해요.
네. 여기서 썰어서 이렇게 와서 양념하고 이렇게 과정이 다 나눠져 있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맛있게 버무리고 있어요. 네. 모두 다 같이 하고 봉사님들이랑 같이 넣어주니까 엄청 잘 되네요. 네. 모든 일이. 이게 같이 하고 봉사한다는 기분이 마음이 영 기뻐요. 네.
북한에서도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풍습이 있지만 여전히 단고기라 불리는 개고기를 즐겨 먹는 만큼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한국의 복날 풍경은 아직 낯섭니다.
북에서는요?
북에 북한에서는 보양식품은 우리가 게장국 먹었잖아요.
아, 닭 게장국.
게장국 먹었어요. 설명절 날이나 그런 날에는 삼계탕 먹는데 일반 날에는 안 먹어요.
아, 그렇구나.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북한에서는 자원 쪽이라기보다 북한 정부에서 뭐 인민군대 지원이나 해서 뭐 터키 검 그런 것도 해서 개장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는 해요. 터키로 해서
곰탕 같이
예, 곰탕 해서 이렇게 뭐 그 또 이렇게 윤선이니까 그 윤선 쪽으로는 많이 그런 게 나가요. 아, 삼계탕도 많이 해요. 그건 다 지역별로, 아, 지방별로 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중복이잖아요.
네.
중복은 중복에는 북한에서는 그 버신탕 있잖아요. 예, 버신탕 먹어요. 근데 한국은 삼계탕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직 저 그런 거 안 먹어봤어요.
하지만 쪽방촌의 주민들을 위해 일손을 모은 만큼 부지런히 조리했는데요. 쪽방촌에 사는 어르신들을 보니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고향을 떠나서 부모들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 하고 싶어도 하고지 못하는 거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한 가지가 나쁜 것 같아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김치랑 버무리고 하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좀 기뻐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면 이제 국물 넣는 거죠? 네. 저기서 찹쌀 넣고 밥 넣고 국물 넣고 이게 완성.
하나원 교육생들과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봉사센터는 다양한 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희망나누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19번째 행사입니다. 희망나누기 봉사활동을 통해 탈북민들은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나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인들도 탈북민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희망나눔봉사센터의 정육은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중복이라 삼계탕, 평상시에 뭐 정월대보름, 뭐 계절별로 음식에 그 계절에 맞춰서 이제 밑반찬 제작도 하고 뭐 특별한 음식도 제작하고요. 겨울에는 동족에는 김장봉사, 예, 동지에는 동지팥죽, 또 뭐 추석에는 송편,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계절에 맞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남한에 오면은 모든 거를 다 이제 해주는 걸로 기대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남한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탈북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소한 다음에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정 방문을 특히 이제 탈북자들이 그날 반찬을 직접 만들어요. 만들고 봉사원들이랑 또 취약계층 방문을 해요. 실제 가문은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거기서 말벗도 하면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이제 뭐 고향의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자기네 부모님 생각이 나서 같이 울기도 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05년부터 이제 탈북자들을 관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2005년대 만난 탈북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활동을 하면은 예 그분들도 이제 저희 받은 만큼 또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봉사의 조직도 하고 그래요.
앞으로 하나원과 대한적십자사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북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 오후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 낮 기온은 30도, 양덕 안주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평안 북도 역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중강, 강계, 희천 지역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수풍, 구성은 낮 기온이 28도입니다. 황해도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용현, 개성 낮 기온은 28도, 사리온, 신계 낮 기온 2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옵니다. 장진, 해산, 풍산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낮 기온은 25도, 장진 24, 해산 26, 평강 2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 역시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삼지연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낮 기온 24도, 웅기, 성진 낮 기온 23도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2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미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26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중국 방문을 마치면서 가진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사드가 순전히 방어적 체계로 북한 외에 다른 누구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미사일 요격이 모두 가능한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특히 ANTPY-2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 움직임을 자세히 감시할 수 있어 한국의 대북 억제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미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미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지 연설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의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 후보가 왜 자신의 후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지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앞서 26일 클린턴 전 장관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클린턴 후보와 함께 한 차례 유세를 펼쳤고 11월 8일 미 대선 투표를 앞둔 10월쯤에 집중적인 지지 연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엔 조 바이든 부통령도 참석해 연설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조엔 미화로 265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7일 후쿠오카에서 행한 강연에서 사업 규모 28조엔을 상회하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8조엔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이 13조엔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이 같은 소식에 급등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번 부양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 27일 트럭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4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국영TV는 과격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이 쿠르드계가 통제하고 있는 북동부 도시 카미실리에서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쿠르드어 서비스의 자나 오마르 기자와 가족도 이번 공격으로 다쳤습니다. 오마르 기자는 VOA에 이번 공격이 터키 국경 근처 서쪽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과 50m쯤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두 자녀도 모두 함께 다쳤고 집은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한편 26일 북부 최대 도시인 알레포 지역 반군들의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할 곳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알레포 근처를 장악한 시리아군은 30만 명이 살고 있는 반군 장악지역을 압박하고 있다고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리아군 사령관은 알레포 반군 장악지역 주민들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로 마을을 탈출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군이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이동 대피소를 마련해뒀다는 내용을 배포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공격은 세계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마 가톨릭교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하지만 이는 종교의 전쟁이 아니며 이권과 돈, 자원을 둘러싼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27일 폴란드 방문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가톨릭 신부 테러 공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북부 지역에선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ISIL 추종자들이 미사를 들이던 성당을 공격해 이 성당의 자크 아벨 신부를 살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삭제된 이메일과 관련해 러시아가 해킹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7일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사라진 이메일 3만 건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미 사라진 이메일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적한 3만 건의 이메일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공적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사용해 파문이 일자 이를 삭제한 이메일들입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